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21절까지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소 긴 본문인데 잘 눈으로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저는 저에 대해서 지치지 않고 항상 물어보는 것이 있습니다. 제 자신에게 물어보는 질문들이 꼭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과연 목사란 뭐 하는 사람이냐 그것이고요. 가정에서는 대체 남편은 무엇인가? 또한 아이의 아빠로서 아버지라는 그 중요한 위치는 과연 무엇인가? 또 게인스빌에 살면서 게인스빌 레지던트로서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을 계속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질문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추상적이고 또 중요하지 않게 들릴지라도 저에게는 꼭 필요하고 그리고 인생의 배움이 있게 하고 그리고 의미가 살아나게 한다라는 점에서 참 도전이 되는 질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도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이냐? 예수 믿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즉 칭의를 받은 이분 성도가 공동체를 이룬다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이냐? 이것에 대한 그 말씀이 이 본문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내가 왜 예수를 잘 믿어야 하는지, 내가 왜 예수를 믿고 공동체에 들어와 있는지 이 의미를 잘 붙들어야 합니다. 사실은 제일 핵심이 되는 우리 신앙에서의 관심사가 되겠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기독교의 핵심에 관한 이런 문제를 다루면 복잡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별로 흥미를 못 느끼는 것을 가끔 보게 되는데 이것은 굉장히 우려가 되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예수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 설명해 나가는 그 바울의 열정에 우리도 동참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갈라디아서를 쭉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저와 함께 나가실 때 정말 그 우리의 믿음 또 복음에 대한 이해가 더 견고해지고 정말 우리의 삶에서 그 복음 때문에 일어나는 활력이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큽니다. 오늘 본문 보게 되면 먼저 베드로의 일화로부터 시작했죠.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본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지 않았죠. 친교의 가장 친밀한 자리인 밥상을 그들과 대하는 것은 말하자면 이제 금지사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선민 의식 때문이었죠. 자기들은 할례와 율법으로 말미암아 다르다. 이들과는 다른 존재다.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것이고 이방인들을 대하는 그것이 하나의 표현이었습니다. 하대하는 표현이죠. 그런데 이방인도 예수 믿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무런 하자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복음이지 않습니까? 복음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시고 우리가 동등한 위치에 있는 모두가 동등한 위치에 있는 가족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해주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들과 식사하는 것은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것은 오히려 복음의 역사에 동참하는 큰 축복을 함께 나누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것을 껄끄럽게 생각했죠. 부끄럽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어느 날 율법을 지켜야 한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그 주장하는 할례파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출장을 왔습니다. 그들이 나타나니까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안 한 척하려고 그 자리를 슬그머니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그와 동조하는 사람들도 또 떠났고 심지어 바나바, 초대교회 굉장히 정말 훌륭한 지도자죠. 바나바도 거기에 유혹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바울은 이 문제를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14절의 말씀, 제가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번역으로 슬라이드를 통해서 또 제가 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파견된 감시인들이 보지 않을 때는 유대이면서도 이방인처럼 살더니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온 당신의 옛 동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려고 이방인에게 유대인의 관습을 강요하는군요. 도대체 무슨 권한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따졌습니다. 말하자면 사도 베드로가 아직도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 어떤 축복을 서로 공유하고 있는지를 잘 알면서도 왜 서로 간에 금을 긋는 행동을 하느냐 이것입니다. 바울에게는 이것이 너무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고 받아들여질 수 없는 일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15절부터는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죄인이 아니로되 이렇게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해서 말하는 것처럼 시작을 하다가 그러나 16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율법에 기초한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녀가 되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이것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에 기초하는 유대 사람들과 예수 믿음으로서 의롭다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 중 누가 하나님께로 참으로 나아갈 수 있었느냐? 지금 그것을 물어보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다 알고 있죠. 하나님께로 나간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받은 그 사실, 즉 이신칭의의 그 사실을 복음으로 받아들여서 복음적으로 살 때 이방인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돼야 하고 어떤 모양으로 드러나야 하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11절부터 21절까지 크게 잡은 이유는 지금 베드로가 떠났던 이 식탁의 문제, 식탁의 이슈, 말하자면 공동체적인 이슈입니다. 이것과 16절 이하에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받는 진리가 그야말로 뗄 수 없는 하나로 묶여진 이슈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신칭의 교리 중심으로 설교 말씀드리는 것은 뭐 이전에도 많이 했었고 또 나중에 또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만 오늘은 예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예수 공동체, 즉 우리 교회의 속성에 어떻게 관련되는지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신칭의에 대한 이해를 다시 한번 반복해야 되겠죠.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할례파 사람들 눈치를 보았던 베드로와 또 함께했던 사람들을 계속 인식하고 지목하면서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고 싶었던 것은 왜 할례파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 안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가장 확신 있게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예수 믿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이신칭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옳다 하시고 옳다 하신다라는 말은 우리가 좀 이렇게 직접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 말은 옳다 하신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에 계시고 우리의 편에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신칭의 그 진리 위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분명하게 참으로 나갈 수 있었다. 이것이 아니면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이 불가능했다. 이것이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정말 열심과 그 풍성한 지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떠한 것으로도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를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그분 안에서 새롭게 띄어진 시야로 하나님과 세상을 바라보다 보니까 아, 참 구세주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친자관계처럼 친밀하고 가까이 하나님께 친밀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가까이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유대인으로 살 때와 예수 믿고 살 때 분명한 극명한 차이는 바로 하나님께 이렇게 가까이 나갈 수 있었고 없었고의 그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체험적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빠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는 말은 친밀함을 표현할 때 이 세상에서 그보다 더 가까운 사이가 없기 때문에 이런 관계적 용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신칭의 핵심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옳다 하시는 기뻐하시는 우리가 영원한 존재가 되었다. 영원한 존재로 살아나게 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이신칭의 진리의 핵심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그 존재가 될 수 있었던 길은 예수 안에 열려 있었다 이 말이죠. 이 기독교의 주장이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모든 것을 예수 방식으로 예수가 원하시는 대로 살겠다고 하는 것이 이신칭의에 입각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반면 유대교에서는 어떤 것을 얘기했습니까? 유대교에서는 율법을 소유하고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중에 이런 질문을 하실 거예요. 그게 뭐 그렇게 틀린 말이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보셨지만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라고 말하는 것이 왜 잘못된 것이냐?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매우 큰 차이를 만듭니다. 이신칭의 진리는 예수라는 한 유일한 인물을 가리킵니다. 인물. 인격을 가리킨다는 말이죠. 그래서 한 인격만 우리가 신봉하고 그를 믿는다라고 말을 하니까 굉장히 편협해 보이고 다른 길과 또는 훌륭한 종교 창시자들은 배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을 믿는 우리들은 성경 안에서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이 인류 전체가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모두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녀가 되는 이 범우주적인 구원의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길은 예수 안에서다. 예수라는 인격 안에서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교는 그렇지 않았죠. 이 세상에 많은 민족들이 있지만 그들 모두가 구원받으려면 제도적으로 유대인처럼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도적으로 할례받아야 하고 제도적으로 율법을 소유해야 하고 하는 그런 제도를 강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코 이들의 시야와 스케일이 아무리 완벽하게 보일지라도 이것은 땅 위의 제도에 불과한 것이죠. 그리스도라는 인격을 도무지 능가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떻게 제도와 사람이며 하나님이신 인격을 능가할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 나라 안에는 거룩한 신성한 제도가 있습니다. 법도가 있다는 말이죠. 그런 제도는 우리가 예수라는 인격을 믿고 하나님 나라 들어간 다음에 그 제도를, 법도를 따르는 것이지 구원주, 그래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제도가 중심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구원주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드러나시는 곳이기 때문에 제도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제도도 어떤 제도에 입각한 사상도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지금 교묘하게 하나님이라는 존재와 섞여서 제도와 또 제도에서 비롯된 유대 사상을 강조하는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은 그런 자들의 지금 대항에서 복음을 변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파, 거짓 형제들, 뭐 유대교 출신의 이런 자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신칭의 이런 그 진리의 위에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교회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절대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예수라는 인물이지 제도나 사상으로 우리의 신앙을 만들어가거나 또는 교회를 지어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거에 대한 부연 설명을 지금 드리겠습니다. 인간은 어떤 믿음이 있냐면 뭐 예수님에 대한 믿음, 종교적인 믿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믿음이 있느냐 하면요, 어떤 통일된 탁월한 제도를 만들어서 모두가 따르고 또 그것에 입각한 어떤 훌륭한 사상을 모두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성향이 우리의 그 일반적인 믿음에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탁월한 제도와 탁월한 사상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이죠. 공유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역사 속에서는 어떠한 제도나 어떠한 사상이나 그것이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인류를 하나로 만들질 못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미 입증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라는, 인간이 보통 바라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인간이 역사적으로 실패했던 이유는 아직도 완벽한 제도와 훌륭한 사상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나라를 볼 때 법이 다스리게 하는 법치 제도와 또 우리 법치 사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 나라를 하나 되게 했고 그 나라를 풍성하게 누리도록 만들어 주었습니까? 아니죠. 항상 그 법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법을 또 위배하면서 범법자들이 더 많이 늘어나게 하고 그래서 법은 또 개조되어야 되고 고쳐져야 되고 하는 그런 시행착오를 많이 겪어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치 제도와 법치 사상이 인간의 기본적인 질서를 유지하는 데는 그나마 굉장히 효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따르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최고라고는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법을 따름으로써 더 나은 이상향의 사회를 만들 수 있다. 또 그 법의 사상을 잘 심어주어서 사상이 하나이면 인간은 마치 하나가 된 것 같은 믿음을 갖는 경우가 일시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인간의 제도와 사상이 완전하다고 해도 인류의 하나됨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계속 우리는 그런데 그것을 반복합니다. 공산주의가 발생했을 때도 공산주의가 인류를 하나로 만들 수 있다고 믿었고 또 뭐 민주주의의 뿌리는 뭐 고대에 있습니다만 미국에서 민주주의가 발생했을 때도 그랬습니다. 이런 제도와 사상을 향한 류의 사고와 발상을 교회에도 그대로 적용하려고 하는 그러한 성향이 보이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밖에서 보고 배운 것이 그것이니까요. 그래서 제도와 사상이 시스템이 잘 개발되면 교회를 더 낮게 만들 수 있다고 믿지만 그것의 반대 기류를 우리는 불보듯이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통하지 않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인 교회이기 때문에 사회에서보다도 더욱 통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런 것으로 나아지거나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께서는 분명하게 보여주고 싶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회는 제도나 사상이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말로는 다 압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교회를 운영하고 교회를 바라보며 섬기려고 할 때는 항상 제도와 시스템 그리고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된다라는 그 사상이 그냥 일반적인 사회에서 말하는 그런 하나됨의 사상으로 자꾸 강조를 하고 몰아가니까 더욱더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라는 인물 중심입니다. 인격 중심입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교회를 어떻게 고쳐야 할까? 우린 다 고민합니다.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이슈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더 깊고 분명하게 만날 수 있고 재발견할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한 이슈와 갈망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무시되면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훌륭한 그런 제도와 우리가 다 공감하는 그러한 교회 법이 있다고 할지라도 결코 교회는 하나 되지 않습니다.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인격적인 존재들입니다. 제도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져가는 존재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뭔가를 바꾸어 가고 있고
또 수정해 가고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오늘 김도영 집사님께서도 기도해 주신 것처럼 예수님에 대한 새로운 발견, 오직 예수님 한 분이 바로 그 인격 안에서 우리가 참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는 그 이해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개인적으로 예수라는 인물을 재발견하고 또 재발견하고 그분에 대한 이해가 깊어져서 자신의 인생을 그분께 뿌리내리고 의탁드린다라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체험적으로 깨달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를 믿는 것이 경험적으로 체험되면 거기서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정말 실제로 정말 풍성해지는 것이죠. 믿음으로써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진리를 거기서 체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신칭의의 진리가 공동체를 바로 세웁니다. 근데 이신칭의는 개인적인 믿음의 고백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주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생각을 합니다만 오늘 본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베드로가 금이 가게 한 그 공동체의 회복은 이신칭의의 진리를 잘 다시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암시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성도가 교회를 위해서 정말 몸과 마음을 들여서 힘껏 일하고 또 잘 협력이 되어서 뭔가 이루어지는 것 같을 때에도 우리는 사실은 말씀 앞에 성령 안에서 정직하게 영적인 눈을 가지고 성찰하다 보면 뭔가 중요한 것이 빠졌다라는 느낌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욕심이 커서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중요한 것이 빠져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빠져있는 것은 예수님이라는 인물의 충만하심입니다. 우리는 다 예수를 믿어요. 그리고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고 해요. 그렇지만 그 예수의 충만하심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지 않는 그런 분명한 결격 사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 빠졌다라는 느낌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한번 드렸다고 해서 계속 자동적으로 내가 하나님 나라의 파이프로 뭐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거기서부터 그냥 무시로 축복과 자원이 콸콸 쏟아져 내려오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을 살지 않습니다. 성도의 삶이란 우리 안에 예수님이 더 충만하시면 충만하실수록 우리의 내면에 한 모퉁이를 뚫고 생명이 샘솟듯이 거기서부터 작게나마 뿜어져 나오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의 샘물을 마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살 때 예수님을 거쳐서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영적인 축복을 향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문 중에 20절에 그 유명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왜 사시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대신에 당신께서 우리 안에서 드러내시고 싶어서이죠. 예수님은 어디 다른 곳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그 내면에 죄와 죄책으로 물든 그 내면에 구멍 하나를 뚫으시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예수님의 예수님 되심을 하나씩 하나씩 보여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믿는 성도의 고백과 삶 속에 사시고 또 충만하게 드러나시고 그렇게 하시고 싶은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 싶다라는 거죠. 우리 개인의 삶, 우리 공동체적인 삶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야 기독교 공동체의 뚜렷한 특징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베드로와 같은 이런 실족하는 일화가 벌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시고 옳다고 또 기뻐하는 존재가 된다라는 사실이 어떻게 공동체를 바르게 세워갈 수 있는지 그걸 조금 더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신칭의 이 진리는 사람의 깊은 관계적인 공동체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자기보다 위대한 그런 사모하는 어떤 존재가 자신을 인정해주고 그리고 그분에게 자신이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는 것을 확신한다면 결코 다른 사람들을 또 특별히 낯설고 남보다 못한 사람일지라도 하대하는 마음이 없어집니다. 내가 진정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진정으로 자랑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데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바로 죄인인 우리들의 현실이거든요. 그러나 정말 이신칭의 진리에 입각해서 내가 하나님의 기쁨의 존재가 되었다, 하나님이 나를 자랑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비하할 여유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일이 뭐 가끔 일어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내 그것은 회개할 거리이지 자기 자신을 정당화하고 자기 자신을 옳다 여기게끔 만드는 자기 자신의 주장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에게는 누구나 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죄책, 자책의 그 현실이 있습니다. 사람이 죄책감에 시달리고 자책감에 시달리면 내가 그걸 왜 했지?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말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아니면 내가 심지어는 20년, 30년 어렸을 때 지은 것까지도 지금 생각하면 막 부끄럽고 숨고 싶고 위축되고 나 같은 게 뭐 이렇게 자꾸 생각이 되는 그런 자책감, 그런 자책감이 점점 더 커지면 커질수록 자기 스스로의 영혼에 생채기를 내는 것입니다. 결코 그것은 바람직한 현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도덕적이고 양심적으로 훌륭해지는 것이라고 믿고 그 일을 또 이렇게 멈추지를 않습니다. 인위적으로도 멈추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더 큰 것은 그것을 내가 제동을 걸려고 해도 제동이 걸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책하는 마음이 한번 들어오면 정말 그것이 계속해서 나를 괴롭힙니다. 자, 그렇다면 자책하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어떤 여유가 생길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그를 어떻게 온유하고 겸손한 태도로 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타인에 대해서 어떤 편안하고 부드러운 그런 태도로 존중해 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자책과 죄책에 시달리고 있는데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해집니까? 진짜 친구를 사귈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을 믿는 자의 죄와 죄책을 도맡아 책임지고 처리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자들을 의롭다 하심으로써 두 가지 축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첫 번째로는 죄와 죄책으로부터, 자책으로부터 해방을 시키셔서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다시 세웁니다. 그러니까 저는 저와의 관계를 다시 세웁니다. 저는 제가 자책감에 머물고 있을 때는 아이고 참 잘못한 녀석, 참 실수한 놈, 아유 부끄럽다 부끄러워 이렇게 생각을 하는 내 자신과의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면 이제는 저의 정체감을 새롭게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고 예수 안에 있으면은 자 이제 새로운 정체감을 가지고 새 출발할 수 있어.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예수를 믿은 지 30년이 되었지만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서 또 새 출발할 수 있어. 이것이 바로 이신칭의 축복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힘이죠. 그래서 지금 또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새로운 정체감, 나와의 관계가 다시 정립이 된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죄와 죄책으로부터 해방이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까칠하거나 분노하거나 두려움 속에서 냉정하게 대하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잘난 척도 하지 않고 나를 공격하거나 우습게 보지 못하게 하려고 미리 애를 쓰지도 않습니다. 그냥 자신의 약점이 상대에게 무방비 상태로 노출된다고 하더라도 뭐 두렵거나 불안하지 않습니다. 사실 저는 이것을 경험해요. 정말 경험하는데 많은 분들이 목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좀 인위적으로 가리는 그런 경향이 저한테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자기 약점이 드러난다 하더라도 부끄럽지 않아야 됩니다. 실수를 지적받는다 그래도 순간적으로는 움찔하지만 그러나 이내 아 그래 내가 실수해서 미안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불안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두려운 게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여기시는 그 상태로 더 깊이 들어가게 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친밀하게 해주고 그 하나님의 관계에 내 자신을 더 의탁하게 해준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와의 진정한 친교를 기대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 친교가 들어가다가 딱 맞고 아 이제 저 사람 이제 그만 또 내가 또 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이제 선을 긋고 하는 그런 일이 현격하게 줄어들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예수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사회에서 멸시받는 사람들을 진정으로 섬길 수 있는 이유와 근거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을 진정으로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내 편을 들어주셨고 나를 기뻐하시고 옳다고 여겨주시는데 그런 가운데 인격 속에서 새롭게 생겨난 건강한 영적인 자부심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은 결코 교만한 자부심이 아니고 정말 사람을 살게 하는 자부심이죠. 영원한 생명으로 더 가깝게 나가게 하는 자부심이죠. 그런 뿌리 깊은 진정한 자부심이 있는 사람은 자기에게 돈을 구걸하는 거지를 보아도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를 우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섬김은 바로 이런 마음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기뻐하신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누구를 보아도 얕잡아 볼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그와 진정한 친교와 우정을 나누기를 원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도적으로 인정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 어떤 사상적으로 일시적인 통일을 맛본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결코 가능하지 않습니다. 어떤 제도나 어떤 사상을 통해서 그들이 굉장히 똘똘 뭉쳐서 정말 결집력 있는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영원히 간 이해가 없지 않습니까? 공산주의, 민주주의, 무슨 이념이고 무슨 뭐 어떤 것이고 간에 할 거 없이 자기들끼리 맞는다라고 모였지만 사실은 그 안에서도 조금 이견이 나오고 조금 더 껄끄러움이 생기게 되면 금방 돌아서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산주의도 실패했고 민주주의도 공동체적인 측면에서는 희망이 있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신봉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보면 기독교가 예수라는 인물을 유일한 구원의 길로 제시하는 것은 너무나 탁월한 것입니다. 인격 안에서 사람이시면서 하나님이신 그분의 인격 안에서 우리가 살고자 할 때 인류 전체는 하나 될 수 있다. 이 복음의 열매를 우리는 보고자 열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것이었죠. 바울이 16절 이하에서 이신칭의 교리를 갑자기 말하는 것 같았죠. 공동체 얘기하다가 왜 이신칭의를 얘기합니까? 그리고 예수께서 사시기를 원한다. 그것을 왜 얘기합니까? 그것은 바로 죄와 죄책에서 벗어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가 되었다면 베드로와 그 동료들이 유대 출신 사람들 눈치를 보고 이방인과의 그 식탁의 교제의 자리를 떠나는 그런 행동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싶은 것이죠. 사도 바울은 베드로가 참으로 이방인 출신들과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지 못하는 이유는 칭의의 진리를 살아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에게도 베드로가 범했던 현실과 비슷한 것들이 참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신칭의의 진리를 잘 습득하지 못했고 그것에 축복을 잘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수많은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때마다 우리가 예수라는 인물을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간 자가 되었다면 이제는 그분이 내 안에서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인물 중심의 제도 중심이 아니고 이제 어떤 사상 중심이 아니라 인물 중심의 진리로 방향을 우리가 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나깨나 예수님을 불러야 하고 자나깨나 예수님께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가장 절실하고 가장 필요한 이것이 없으면 소망이 없는 한 가지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깊이 재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옛날 모습 그대로 지니고 살려고 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시겠거니 이것은 우리의 지나친 욕심이죠. 예수님이 새롭게 내 인생에서 충만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고 매일을 일상을 통해서 더욱 드러나셔야 한다라는 그 사실, 그것이야말로 우리 신앙을 추구하는 진정한 공동체의 친교가 바르게 세워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이죠. 예수를 통한 이 축복이 모든 성도님들께 실제의 축복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기도하실 때 내가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받은 그 축복을 얻은 존재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공동체적인 차원으로까지 그 진리가 정말 그 축복의 영향으로서 정말 미쳐지고 있는가, 우리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면서 정말 주님 앞에 또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